저는 중학교 졸업 때까지 저의 고향 경남 고성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또 집안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주로 도운 일은 소와 염소, 개와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었어요. 저희 집은 부농이었기 때문에 소가 두세 마리 되고 염소도 많았고요. 개도 있고 돼지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먹이를 주는 일이 참 크죠. 그래서 어릴 때 주로 먹이를 주고 뭐 저 혼자만 줬겠습니까만은 풀을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닭들도 참 많았는데요. 열대 마리 되는 닭들에게도 모이를 챙겨주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가축들인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제자리에 일었습니다. 염소 새끼 딱 놓으면요, 제자리 바로 일었어요. 바로 일어서서 뒤뚱뒤뚱 몇 번 하다가 또 금방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발딱발딱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뭐 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래서 몇 개월이 지나면 아주 튼튼하게 뛰고 달리고 풀을 뜯고 먹이를 혼자 잘 챙겨 먹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물보다 신생아를 양육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놓으면 하루 이틀 만에 일어서가지고 뭐 뛰고 뭐 하고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고 절대로 못합니다. 인간인데. 그 양육기간이 약 20, 30년 넘게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생아에서 결혼하여 독립된 가정을 꾸리기까지 약 20, 30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돌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며 도와주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까지는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수고, 관심과 배려, 정성과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다 부모에게 그런 헌신과 희생의 그 결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수고, 관심과 배려, 정성과 희생이 자녀들에게는 은혜이죠.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졌어요. 권위가 무너진 나라고 권위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권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위사람이나 선배에 대한 예의나 존중심이 없고 사라지고요.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날이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는 현대 현시대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인식하고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의 표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고 도덕 기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서 그 첫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륜, 즉 인간관계법을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인간관계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보면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효도에 있어서 최고의 종교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5월 8일로서 어버이날이었는데 주일인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버이, 곧 부모에 대한 효도의 의미와 신앙적 교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부모님께 효도하여 왔는가를 깊이 그리고 진솔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도록, 잘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복,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자세히 10계명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있는 계명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계시적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최우선적으로 먼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라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타인을 살인하고 남의 소유 물건을 도둑질하고 남의 남자나 여자와 간통하고 간음하는 죄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이 도덕적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 뒤에 계명도 다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가정 질서의 기초, 가정 행복의 기초,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제5계명만이 유일하게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이 보장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명령만 내립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륜의 첫 계명에는 약속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과 저주가 내려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의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비웃고 불순종하는 불효자는 까마귀 같고 독수리 새끼 같은 무시무시한 마귀에게 쫄이고 먹혀 죽을 것이라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무식하든 유식하든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백약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그것이 자식에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문제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조롱거리가 될 수가 없죠. 또 내 부모를 이웃이나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주 나쁜 생각이고 나쁜 행동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는 나를 낳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양육을 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생명의 근본,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만큼 자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까지 가지고 부모의 은혜입니다. 손발에 뼈마디가 다 닳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느라 죽을 고생한 이런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김에 심지어는 앙심을 품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이 어떻게 건강하며 어떻게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불효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은혜를 내리지 않고 털어막아버립니다. 120km를 달리는 자동차의 앞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나듯이 그 앞길을 곤두박질치게 하고 막아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의 한 식구로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주의 종 목사 부부를 다른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업신여기고 조롱한다든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겠느냐.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 심령이. 비교가 하려면 비교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이사 가셔서 그 교회에 다니시라고요. 왜 이 교회에 나오면서 비교를 하고 그래요? 영적 부모에 대한 불효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순종하는 아들로서 효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시킨 어려운 심부름이나 부탁과 유언까지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내가 죽고들랑 애굽에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그 유언까지 다 듣고 요셉이 애굽에서 돌아가셨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라고 해서 장세기 50장이 끝납니다. 요셉이 이 아버지의 해골을 가지고 추려고 갑니다. 그 결과 그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는 효도한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부모의 말에 순종했는지. 자, 대조적으로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 저주받은 자식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 이 함은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퍼내고 소문을 내고 못마땅하게 생각함으로 불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의 후손인 흑인들은 흑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보면 그런 잔혹한 동물 같은 취급을 받고 쇠사슬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찬송을 지은 뉴턴이라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작가, 찬송가에 보면은 뉴턴이라고 해서 작사 작곡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노예 상승 탄 사람 아닙니까? 뉴턴이 작사 작곡한 그런 시대에 이 노예들 비참했죠. 그 노예가 누구냐?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부모나 어른을 비교 대상으로 업신여기거나 몰짱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존중하세요. 아멘. 그러면 삶의 가지가 풍성해서 그 삶이 담을 넘어 칭찬과 축복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특별히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깊이 남아있는, 목회하면서 깊이 남아있는 세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에 자기 마음이 어떤 이유로 상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가 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갑자기 예배드리다 자리에 일어나가지고요. 큰 소리로 자기 부인과 자기 딸, 또 손자, 자기까지 네 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향해서 예배 설교 중간에 떡절 일어서더지만 큰 소리로 다 듣도록 일어나라, 가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죠. 일어나라,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손을 확 잡아 일그리키면서는 확 예배 시간을 부딪히고 나갔습니다. 그 집사님의 뒷소식은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겨울에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는데 그의 어린 손자가 스키 폴대에 목구멍을 찔러 간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키 타러 가요. 스키 폴 때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지만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작은 교회 교회와 목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집사님이 주유소를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자기 주유소에서 자기 아내가 기름 운반하는 탱크 로리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깔려 죽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목사님의 생활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시비를 건 집사님의 아들이 도로 포장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간에 도로 포장하는 현장에서 아스팔트 고르는 롤링 차에 깔려서 오징어 같이 깔려 적사하는 사건입니다. 심판이죠. 부정적인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상을 베풀시기도 하시지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요. 제가 목회하는데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목회 못합니다. 벌써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갚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속이 상하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영적 부모인 목회자와 어머니 같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속된 말로 몰짱하게 보는 자는 그 삶이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며 주님의 돌보심이나 축복하심이 있을 수 없고 혹 가혹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큰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다고 죄를 몰짱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몰짱하게 본다면 제가 몰짱하게 보일 사람도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 부모도 가르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룬대요.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이나 계명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계명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 힘없이 보입니까? 이 목사가 힘없이 보입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힘이 셉니다. 저는요, 종종 경험한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그 뭔가면. 저에게는 특별히 아주 강건한 장정 두 사람이 늘 제 양쪽 옆에 계십니다. 그걸 저는 느껴요. 어떤 때 새벽에 기도할 때 두 장정이 옆에 딱 나를 잡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 천사를 파송했다는 말이 있어요. 천사를 파송한다. 돕는 천사.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천사가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딱 도웁니다. 저는 이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하나의 경험은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할 때 뭔가 갖다 주기 위해서 쭉 가는데요. 대전 충무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건 여기에서 출발할 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안 가고요. 저 진주에 가서 올라가는 대전 충무 고속도로 있습니다. 거리 가다가 이 대전 충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와 합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합쳐진 지점은 이게 올라가 쭉 고가도로 경부고속도로 위로 이 S자로 쭉 휘어져서 가서 이렇게 예, 되는데, 그 터널이 어느, 대전 터널 바로 앞에서 합류가 됩니다. 근데, 봉고로, 저하고 제 아내가 봉고로 갔어요. 근데, 겨울입니다. 겨울인데요. 겨울인데, 부산에는 눈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아무 생각 없이 쭉 갔는데, 대전 딱 가서 대전 터널 바로 앞에, 이제 고가도로에는 눈이 안 녹았더라고요. 이제 도로가 뜨여 있으니까 아마 좀 얼고 이래서, 눈이 다 안 녹았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쫙 갔는데 카도 S자로 쭉 보는데 속도를 조금 줄였지만 많이 안 줄여서 브레이크를 쫙 밟는 순간에 쫙 미끄러졌어요. 쫙 미끄러졌어요. 그러는데 이게 난간이 좀 높아서 한번 난간에 한번 부딪혔어요. 확 부딪히고 그리고는 제가 그 순간에 정신을 안 놓고 핸들을 안 놓았어요. 핸들 놓으면 안 된다 생각. 그래서 핸들 잡고 내가 죽을 거라. 그래서 확 틀었죠.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다시 왼편 벽을 또 꽝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브레이크를 꽉 밟으니까 미끄러져서 섰습니다. 한참 차에서 내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한참 내려가지고 차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뒤따라오는 차가 한참 있다가 그 다음 차가 올라오더라고. 한 두세 대가 확 지나가고 그 다음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갔거든요. 앞에 완전히 다 나갔습니다. 봉고가. 네. 그때 하나님이 손으로서 이렇게 딱 막아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런 때마다 보호를 하시더라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는 특별히 막내로서 저희 어머니를 내 생명처럼 생각하고 어머니가 병들면 내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막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에 정말 부모님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세 사건. 제 목회의 여정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남아있는 사건.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안 됐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나 영적인 부모는 그 부모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자녀가 또 성도가 잘 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나 영적 부모는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도록. 이 목사를 여러분에게 세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복되고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설교를 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웃집 아저씨와 비교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비판과 비교와 불평은 효도가 아니죠. 효도가 아니죠. 이런 불효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날이 지나도 어버이 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깨우침이 없는 자라면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옛말에도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 한자죠. 역천은 하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거역한다. 순천자는 하늘에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천자는 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천자는 반드시 큰 복을 받고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육신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형통한 복과 육신적인 축복, 세상에서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